말씀 같이 한번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39절은 제가 읽고 40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사모하여 주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이미 예비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들려주시기를 원하고 또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온데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입술에 담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들을 터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가대 찬양의 가사 가운데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고 예수님의 발에 우리의 발을 포개어서 주와 함께 죽고 또 함께 살리라. 그리고 영원토록 주를 위해서 살리라. 우리 성가대는 분명히 그렇게 사실 거죠? 네. 그 분명한 은혜와 고백 속에 찬양을 하신다면 그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귀한 은혜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찬양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있는 찬양 시간에 그 찬양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나의 고백이 진정한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찬양하셔야 될 것입니다. 어느 한 총각이 어느 날 갑자기 오른쪽 다리가 퍼렇게 물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다리가 왜 그런가? 그래서 심각함을 느껴서 병원을 찾아서 갔습니다. 의사를 만났는데 이 의사가 좀 돌팔이인 것 같습니다. 근데 돌팔이 의사라도 상당히 주관이 뚜렷하고 소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상태를 보고 의사가 하는 말이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다리를 절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절단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총각이 돌아가서 며칠을 지내다가 또 보니까 왼쪽 다리도 퍼렇게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한테 또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왼쪽 다리도 이렇게 오른쪽 다리와 증상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니까 이 의사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아니, 좋은 소식은 뭐예요? 당신의 남은 왼쪽 다리를 절단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각이 너무나 뛸 듯이 기쁜 거예요. 이제 안 잘라도 되니까. 그러면 나쁜 소식은 뭡니까? 국립의학연구소에서 당신의 그 파란색을 분석해서 왔는데 그 파란색은 청바지에서 빠진 물이라고 합니다. 조금 섬찟하죠. 예. 그래서 이 진단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사소한 문제이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그 진단이 잘못되어서 아주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반대도 있을 수 있겠죠.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정말 이 부분은 우리의 운명에 대한 중요한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진단하기를 아주 사소한 문제처럼 진단을 하는 것 또한 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볼 내용 속에 유대인이 어떤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 어쩌면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 안에서도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중요하지 않게 아주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은 있지 않는가 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지적하기를 너희는 아무 때에도 듣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고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 않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과거 너희 선조들에게 끊임없이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들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결정체로서 모든 것을 담아서 오신 분인데도 너희가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해서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서 듣지 않으려고 하는,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완악함이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임을 또한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과연 유대인들과는 달리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가치 있게,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답게 우리는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향하여서 들려주시고자 했던 말씀이요, 보여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형상이요, 들려주시려고 했던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를 얼마나 가치 있게 보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사실 지난주에 그런 내용들과 같은 맥락 속에서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들은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오늘날에도 지금까지도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이 말씀을 했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게 여겼다라는 것으로 이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는 어떤 증거하는 내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서 증언하시는 내용이 나왔고, 오늘 내용은 성경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증언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절, 40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부분에서 유대인들은 일종의 어떤 모순된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근데 그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언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생을 얻는다고 하고 예수님께로 오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모순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좀 기억하시고 외워두시고 오늘 내용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와 그 목적을 옳게 분별해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성경에 대한 성경을 향하여서 접근하는 그들의 일에서부터 비롯이 됩니다. 그들은 성경을 보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 성경을 연구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연구한다라는 이 단어 속에는 원래의 의미는 뭐 탐구한다, 또는 연구한다, 찾다 이런 의미이지만 그 안에 내포된 의미가 부지런함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NIV 성경을 보면 NIV 성경에는 You diligently study scriptures 이렇게 나옵니다. Diligently라는 것이 하나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은 성경 연구에 더 열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부지런한 성경 연구가들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그들에게 어떤 권고나 어떤 강요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오늘날처럼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어라, 읽어라 이렇게 권고하듯이 그 유대인들에게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들은 스스로 이 성경 연구를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연구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연구 목적, 그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게 되는 그 가장 큰 목적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대로 나와 있는 대로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그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했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인정을 받고 그들에게 생명을 부여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BC 586년에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멸망을 당하면서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또 함락이 된 것이죠. 그래서 망명한 이유대인들은 더 이상 성전에서 성전 규례나 제사 의식을 지낼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것을 무엇으로 대체했냐면 성경을 연구하는 것, 구전된 토라를 연구하는 것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하심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토라 가운데에서 그들이 뽑아낼 수 있는 가능하고 충분한 의미들을 다 뽑도록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한 겁니다. 그들은 그럼으로써 그 성경 연구 자체가 그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외부적인 그 자료의 증거로서 살펴보면 이 유대인 중에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 율법 학자입니다. 아주 유명했었고 이 구약 성경 주석과 그리고 유대인의 전승에 대하여서는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힐렐 학파가 생기고 예수님 당시에 랍비가 되기 위하여서는 이 힐렐 스쿨을 졸업해야만 했었던 겁니다. 근데 그 힐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율법의 보다 많은 연구는 보다 많은 생명을 얻게 한다.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율법을 얻으면 오는 세상에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내 것으로 가지면 거기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지적은 뭐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의 연구만으로는 생명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참된 진리의 내용과 하나님께서 그 성경과 율법을 너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이해하는 데에 너희는 지금 실패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그 성경은 나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증언하고 있는 내용인데 너희들은 지금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솔직한 대답은 거의 전혀 읽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대답은 아닙니까? 아주 유명한 훗뻥 크리스찬 아니십니까? 뭔 소린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이렇게 성경책을 서재에다 놓든지 뭐 성경 차 안에다 놓든지 거의 모셔두었다가 이제 주일날 올 때 되면 훗뻥 그러고서 이제 교회 오는 거죠. 그래서 훗뻥 크리스찬입니다. 혹시 그런 신자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단지 이 성경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분이 예수다라는 그 정보를 발견하지 못해서 가지는 문제입니까? 이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이 수수께끼 같은 성경을 그들이 풀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는 문제일까요? 그들의 해석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는 이 내용의 아주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은 알죠. 여러분들은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죠. 이 성경이 지시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하시죠. 굳이 부인할 이유가 없죠. 인정한다고 뭐 손해볼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린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의 중심이라는 그 사실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그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고 깨닫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저 가지고 있는 그 정도입니까? 아니면 정말 이것이 정답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몸소 경험하고 체득해서 그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가지는 고백입니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그런 경우 혹시 있지 않으세요? 어떤 쪽지 시험을 본다 그랬을 때 정답이 유출이 되면 정답만 달달달달 외우는 거죠. 2133, 4123 뭐 이런 식으로 정답을 외워서 적으면 얼마든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뭐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점수만 잘 나오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점수는 나올지 모르지만 실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점수로 선생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은 우리는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정답 정도로만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이거 신앙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 분명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붙들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되심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몇몇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기 보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 예. 그래서 빌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5장 4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모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모세가 기록한 책이 뭡니까? 모세오경이죠. 그 모세오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기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좀 앞으로 가셔서 누가복음 바로 앞에 있는 책입니다. 24장 누가복음 24장 25절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를 신약성경에서 이야기할 때에는 구약성경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44절,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다 같이 읽습니다.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서 말한 것. 그래서 구약에 모세가 기록한 모든 모세오경과 모든 율법들 그리고 선지자가 말한 것들 또 나타난 모든 사건들과 시편의 모든 시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두 구절 더 찾아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3절 11장 13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요한까지가 그 구약에 해당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구약에 있는 모든 일들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 그의 사역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그 많은 일들을 지시하고 있고 가리키고 있고 그 실체들을 위하여서 나타나는 하나의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구약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에 대하여서 이 유대인들이 정말 아무런 사실도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까 보았을 때 빌립도 모든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이 알 정도면 유대인들도 알았을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알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오실 메시아,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어떤 대상을 그들은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역사 속에서 어느 누군가가 좀 정치적으로 힘 있는 자가 나오면 아, 이 사람이 오실 바로 그 이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의심들을 항상 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들은 그 예수가 자신들이 기대하는 자신들이 바라보았던 그 대상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들이 결정적으로 이해를 가지지 못한 부분은 바로 다음 나눌 이 내용입니다. 로마서 7장 한번 보시죠. 로마서 7장 10절부터 13절 로마서 7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율법을 얻음으로써 그들은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오늘 지금 읽은 말씀 속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의롭습니다. 거룩합니다.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오히려 우리에게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점입니다.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가 심히 더 죄되게 하고 우리들이 바로 죄인이라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도 이 성경을 온전히 연구했다면 그 속에서 이런 이 율법이 자기들을 죄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사실들을 분명히 알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 그것을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죠. 그들은 솔직하게 그 율법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킬 수 있다라고 믿고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이 문제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 신약성경 305페이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여기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여러분, 이것이 구약 모든 성경의 내용인 겁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고 우리를 어떤 면에서는 착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버리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가두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이 죄에 가둘 만한 존재가 아니었는데 일부러 죄에 가두고 가두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에 따라 그 성경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면 그 죄 아래 가두어진 자기의 존재를 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 아래 가두어진 자기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게 분명히 밝히 보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자신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존재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을 올바르게 보는 자라면 이 성경 속에서 바로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 죄 아래 가두어져 있구나. 나는 희망이 없는 존재이구나.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밖에 없겠구나. 나를 생명으로 한 발자국도 가까이 가게 할 수 없구나. 내 스스로 내가 가진 힘으로는 생명에 이를 수 없구나를 분명히 보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옳게 보고 연구하는 자의 결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못하고 있는 거죠. 정말 내가 죄 아래 가두어져 있고 그 율법 안에서 나의 죄를 분명히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비로소 인간 외에 어느 누군가가 오셔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생명으로 인도될 수 있겠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초등교사라고 나왔는데 개역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초등교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더 설명을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몽학선생이라는 개념이 여러분들에는 잘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오히려 쉽습니다. 여기서 초등교사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어떤 생명을 가져다주는 어떤 그런 선생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부유한 유대인의 가정에서 한 노예가 그 아들을 학교까지 바래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몽학선생이라 이렇게 일컫는 겁니다. 실제로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녀가 학교까지 가도록 딴 데로 새지 않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몽학선생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결국 이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결국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율법 안에서 나의 죄를 보고 나의 무능함을 보고 우리 안에 생명이 없음을 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자연히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연구하면서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 대상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율법을 받을 대상은 자신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원자로 볼 마음이 없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우리 한두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 보고 있는 요한복음 5장에도 가보셔서 26절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가진 분으로서 생명의 권한을 가지고 오시는 분입니다. 생명의 빛으로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여러분들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 전에 구약에 있어서는 그 구약의 모든 것은 우리를 죄로 다 가두어 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생명으로 갈 여지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서도 예수께 나아오기를 거절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성경이 목적하고 의도된 대로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보지 못했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그 소망을 그들이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물론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존귀하게 여기고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성경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그저 확보하고 보장하는 하나의 근거로서만 들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한 분만 이해가 되시고 다른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으면 혹시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를 무시하나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혹시 가지십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 저는 항상 제가 이해를 시키는 일에 항상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해를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과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쉽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주일이 되면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신자들도 이와 동일한 문제들을 품고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제 생각이 미치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하죠. 여기서 부지런이라는 그 단어의 기준은 나름 다 각자마다 다 틀릴 겁니다. 주일날 빠지지 않고 이 시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자기 스스로는 부지런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분들이 있겠죠. 뭐 거기에다가 뭐 봉사도 하나 더 한다든지 주중에 뭐 하나 더 예배를 참석한다든지 뭐 이러므로써 여러분들은 나름 각자 부지런히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도 영생과 구원이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붙들고 그것을 자기의 신앙의 어떤 근거로 삼듯이 여러분들도 뭔가 근거로 삼고 있는 뭔가가 있으시죠? 나는 모태 신앙이다. 나는 신앙 경력이 그래도 이마만큼 된다. 나는 이마만큼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있고, 심지어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확보하고 보장을 스스로 단단히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린 여기서 꼭 다시 한번 또 되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반복해서 질문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또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부지런히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가장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붙잡을 만큼 정말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진리와 그 복음의 내용을 충분히 깨닫지 않고서라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을 수 있고 신자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고로 나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 하나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점입니다. 마치 자판기에 여러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부처 알라 예수, 너 어느 버튼 누를래? 나 예수 버튼 누르면 바로 구원이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시계, 어떤 신앙일 수 있다라는 점이죠. 어떤 공식에 어떤 괄호에다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어떤 한 가지 사실을 넣으면 그 결과가 그냥 나는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정도로 가볍고 쉽고 단순하게 우리의 신앙을 정리해놓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어디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가치와 그 절대성과 나의 삶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는 그 그분에 대하여서 이해함과 그 고백이 없어도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이 무서운 점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는 문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예수를 올바로 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이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보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그 성경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지적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문제, 그 성경이 모든 것을 죄로 가두고 있는데 그 가두어져 있는 그 안에 자기 자신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그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받을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유대인들과 달리 예수님을 정말 믿는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유대인들과는 분명히 확연하게 다른 존재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되심과 그의 존귀함과 그 가치를 누구보다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하여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운명이 얼마만큼 끔찍했었는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그것도 가능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성경을 알았다, 예수님을 믿었다, 복음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응들이 시원치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로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이 가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로서는 참 답답하고 안타깝죠.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것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서 또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도전. 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 극단적인 대조는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과 죽음입니다. 삶과 죽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신앙 인생 속에서 영적으로 이 죽음과 삶에 대하여서 그 극한 대조를 실제로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가시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죽음과 생명을 이 극단적인 대조를 잘 알려면, 두 개를 동시에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죽음이 가지고 있는 슬픔, 두려움, 절망, 희망 없음, 그 어두움과 이 생명이 가지는 정말 기쁨, 즐거움, 그리고 존귀함, 그 활력, 이것을 동시에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동시에 경험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죽은 자, 지금 죽어있는 자는 이 생명에 대하여서 알 길이 없습니다.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생명에 대하여서 전혀 감각이 없고 전혀 생명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다 죽어있다, 영적으로 죽었던 자라고 이야기, 죽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에 대하여서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 복음에 대하여서 전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죽음 속에서 생명을 얻은 자라면 이 죽음도 알고 생명도 알 것 아닙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주위에서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 어떤 질병 때문에 죽음의 코앞까지 갔던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죽음 치료될 수 없는 그 질병 때문에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눈물이 앞을 가리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가 기사회생으로 정말 어떤 치료책이 나와서 거기서 누군가의 이식을 해줘서 거기서 생명으로 오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죽음과 그 생명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분명하게 그 대조를 인식할 것 아닙니까? 또는 뭐 어떤 절벽에서 떨어질 뻔하다가 구함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고를 통하여서 죽음의 코앞까지 갔다가 생명을 얻은 자라면 그 죽음과 이 생명에 대해서 분명한 대조를 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 죽음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자는 이 사망의 두려움과 무서움도 아는 자요, 이 생명의 존귀함과 귀함도 그 가치도 아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극한 대조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 의문이 되는 것은 우리의 고개를 젓게 만드는 것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이 심각성과 그 두려움과 그 운명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고 또 그 생명이 가지는 존귀함과 가치에 대하여서 알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런데 왜 언제나 무덤덤해요? 거기에서 어떠한 생명의 어떤 그 꿈틀거림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죽은 자처럼, 그 죽은 자는 감각이 없지 않습니까? 죽은 자처럼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그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을 얻었으므로 이것이 복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른 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것은 그러니까 전혀 복음이 되지 않는 거죠. 그건 기계적이고 그냥 하나의 공식에 불과합니다. 그 답을 하나 외워 갖고 다니는 정도의 신앙생활이지 그것이 답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경험 속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더라는 말이에요. 지난주에 545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보니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 상당히 참 까다롭고 눈이 높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게 자기 것이 아니라서 그런 생각을 하죠. 그림의 떡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세상에 뭐 어떤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죽어 있는 자에게 545캐럿이면 뭐 어떻고 뭐 1000캐럿이면 어떻고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일단 생명이 있고 나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그 무엇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가치로 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성가대의 찬양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것이요 이제는 영원토록 주를 위하여서 살리라. 나의 죽음도 유익하니라.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신앙이요 참 복음을 아는 신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한번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죠. 5장 4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 여러분 이것이 과연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만 지적하시는 말씀일까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나를 지적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아닙니까?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서도 우리는 예수께 나아오기를 원치 않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참 생명과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요 우리의 만족이요 행복임을 분명히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